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반갑습니다. 마중 식구 여러분, 저는 유진 목사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마중 식구들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라 자매님, 은미 자매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새해를 축하합니다. 저는 사라입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은미입니다.
네, 우리가 2026년에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새겨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담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3장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시작할까요?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읽어주세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마치 유언처럼 다음 세대, 마지막 세대, 이후에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꼭 남기고 싶은 지혜 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내가 정말 이제 죽으면 내 후손들에게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남기는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남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말은 그 생애의 요약이기도 하고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남긴 것은 왕궁도 아니고 승리의 전리품도 아니고 어떤 군사력도 아니라 이 한편의 글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이요.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의 말이로다. 마치 자기소개 같지만 사실은 자기 존재의 해석이네요.
네,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가지의 정체성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자신이 어떤 가문에 어떤 출신인지를 잊지 않습니다. 늘 자기의 낮은 시작을 기억했어요. 이새는 그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순혈주의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다른 피가 섞이는 것을 굉장히 수치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은 사실은 이런 중심의 어떤 지도자들의 계보에 들어가기 어려운 굉장히 낮은 위치에서 왕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둘째로 높이 올리운 자라고 고백하는데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높아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들려 올려진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모양이죠. 셋째로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소명을 받들어 그것을 담아 모시고 살아간 인생이라는 고백입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의 노래자라는 자로 소개하는데 다윗은 왕으로 불렸지만 사실은 그가 자신을 왕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고백하는 시인처럼 그렇게 살았던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요약된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전쟁의 왕이 아니라 노래하는 시인이라니요.
네. 싸움은 하나님께 있다.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 항상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싸우는 자, 뭐 전쟁에 능한 왕, 이것은 다윗이 스스로를 해석하는 고백이 아니었죠. 다윗은 언제나 왕 대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하는 자로서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싸움이 끝나고 나면 그 싸움에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할이었죠. 인간의 마지막 언어는 언제나 찬양이어야 합니다. 모세도 죽기 전에 노래했고 마리아도 출산을 해야 될 때 마리아의 고백, 마리아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찬양은 인간의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총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여호와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다윗이 자기의 노래를 여호와의 영의 말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용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그런 도구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뜻과 마음이 합하여서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내적으로 함께 거하시는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대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편의 언어는 인간이 하나님께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인간의 존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화음을 맞춰서 노래하는 것. 그러니까 왜 합주라고 하죠. 우리가 내가 낼 수 있는 소리가 도레미파솔의 도라면 우리 사라자매님이 미를 내고 은미자매님이 솔을 내면 삼화음이 완성되잖아요. 우리는 각자 자기의 분량만큼 노래하고 높이만큼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를 지휘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화음을 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다윗은 마지막 순간에도 생명을 고백하네요.
네, 맞아요. 인간의 성숙은 죽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오신 그 생명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야 하니라 라고 말하는 부분은 다윗이 마치 후손들에게 남기는 유언 같아요.
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후대에 알려주고 싶어하는 다윗의 갈망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는 반석이신 하나님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왕은 사랑하는 표현을 공의로 심판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제자들을 바르게 좋은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랑은 다양한 관계의 옷을 입습니다. 왕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왕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다스리는 것은 통제가 되고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것은 백성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다윗은 이 구절로 왕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통치의 본질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두려움과 경외의 차이는 뭘까요?
네, 두려움은 처벌이 두려워서 움직이는 것이라면 경외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피하는 것이고 경외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믿고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언제나 다윗이 살아갔던 방식입니다.
네, 이어지는 4절의 고백도 참 시적이에요. 하나님은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한 풀을 내게 하리로다.
사실 우리가 날씨가 우리를 참 통제하잖아요. 다스리죠. 비가 오면 우리 어떻게 해요? 우산을 들고 나가고 해가 쨍쨍하면 옷을 벗고 입고 반팔을 더울까 봐 가볍게 입고 나가죠. 사실은 기후는 통치를 비유할 때 굉장히 좋은 언어입니다. 권력을 계절의 언어로 풀고 있습니다. 여기서 돋는 해의 아침빛, 이것은 은혜의 새벽,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 닿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시간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생명을 살리고 도단하게 하는 햇살로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해처럼 생명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왕의 역할은 지배가 아니라 생명순환에 매개네요.
네, 왕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죠.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통치는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예술입니다. 다윗은 권력의 원리를 이해한 정치가가 아니라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 생명을 살리고자 움직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건 다윗이 약간 멈칫하며 말하는 느낌이에요.
네. 다윗의 내면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난 장면이 어디일까 하면 이 구절을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기 집안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데 온전히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압살론, 암논, 밧세바. 다윗의 가정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완전함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으니 그 모든 것이 정돈되고 확실하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의 실패와 깨어짐 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돋보이는 것. 이것을 배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결국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마무리하네요.
그렇죠. 신앙의 마지막은 내가 이렇게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이 무너짐에도 변하지 않고 신실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었을까요? 내가 다 한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라고 발견하는 순간들이 혹시 있으셨는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열심히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정말 올 한 해를 이렇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제일 감사했던 것이 하나님 정말 버겁고 힘든 가끔은 지치기도 했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이것까지 올 수 없었겠구나. 나는 나름대로 나 열심히 잘 살았다라고 네. 생각을 하지만 내가 열심히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게끔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너무 귀한 고백 감사합니다. 은미 자매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친구와의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요. 저의 성격으로는 잘 먼저 다가가서 화해하거나 어떤 그런 걸 못해요. 근데 가끔씩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사이가 좋아지기도 하고 또 예, 오해가 풀렸던 것도 같고 이러면서 다시 가까워지긴 했는데 예, 뒤돌아보면 원래 그런 걸 하지 못했던 나인데 그런 걸 했다는 게 제가 조금 발전했나?
네. 예, 예,
좀 나도 좀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 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아니죠. 어쩌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게 아닐까. 네. 먼저 너가 먼저 다가가. 먼저 화해 손길을 내밀어. 먼저 말을 걸어. 이렇게 어떻게 저를 인도하신 것 같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참 네, 좋았습니다.
네.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 삶이 참 복된 것 같습니다. 이제 6절부터 다윗의 시선이 조금 달라지는데 다윗은 은혜의 언약을 노래한 뒤에 그 반대편을 또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만큼이나 하나님을 잊은 인간의 본성도 깊이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시나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쓰신 가시관이 떠올라요. 불경한 것의 상징이 결국 구속의 표지가 된 셈이네요.
네, 아주 좋은 통찰이에요. 이 불경한 자는 문자적으로는 멍에에서 벗어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언약의 멍에를 스스로 벗어버린 사람들, 그들의 결말은 가시나무 같다, 찌르는 존재가 된다라는 뜻이죠. 가시는 스스로 자라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불경한 태도, 결국 불임의 영성입니다.
불임의 영성이라니 참 강렬하네요.
네, 신앙의 반대는 무신론이 아니라 열매 없음, 불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낳지 못하는 상태. 다윗은 불경을 그렇게 경외하지 않는 그 반대의 모양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가시는 스스로를 방어하느라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소멸되는 가시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만 살면 결국 스스로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지 않는 존재는 자기 보호의 불로 자신을 태워버리죠. 그 어둠의 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부터는 전혀 다른 장면이 시작됩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읽어주세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구먼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에 800인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의 뒤에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때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삼십 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때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새 용서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네.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지우고 다른 사람들 함께 공을 세웠던 용사들의 이름으로 이 노래를 마칩니다. 다윗의 인생의 결론은 내가 왕이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주 독특한 장면인데요. 은혜를 받았기에 이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또 다른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언제나 함께 공동체의 기억이라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셉 바세벳은 300명을 죽였더라는 말씀을 보면 숫자가 정말 압도적이에요.
네, 용사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싸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과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정의됩니다.
네, 세 번째 용사 하랄 사람 삼만은 보리밭 가운데 서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어요. 왜 하필 보리밭일까요?
네, 흥미롭죠. 보리밭은 이스라엘의 첫 수확의 상징이에요. 곡식은 늘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로 구별되죠. 삼만은 보리밭을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첫 열매를 지킨 것이에요. 단순히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지켰던 전사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오물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말했을 때 세 용사가 적진을 뚫고 물을 길러오잖아요.
네, 그건 단순한 영웅담이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는 사랑의 행보였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다윗이 깨달은 건 이것이에요. 이것은 물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의 피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순간 왕자보다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즐거움보다 피를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제단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력이죠. 부하들의 헌신을 소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영원한 것으로 올려드리는 마음입니다.
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의 헌신을 자기 영광으로 삼지 않으시고 아버지께 올려드린 것과 같네요.
바로 그겁니다. 다윗은 지금 신약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헌신은 인간이 사용하는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야 할 제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름들이 쭉 이어지잖아요. 아비새, 브나야, 요압. 이걸 보면 거의 군사들의 연대기 같아요.
네, 다윗은 이 목록을 찬양의 언어로 기록합니다. 단순히 행정적인 어떤 족보 같은 기록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요압의 이름이 용사들 목록에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건 좀 의도적이죠. 요압은 싸움의 기술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왕국에 용사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언약을 배우지 못했죠. 하나님은 잘 싸우느냐라는 행동보다 그의 마음을 기억하고 싶어 하십니다.
마지막에 헷 사람 우리야의 이름이 나오는 게 정말 놀랍네요.
네, 그 이름 하나가 이들의 모든 이름이 다윗의 영광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죠. 다윗의 가장 부끄러운 죄, 그 피해자가 마지막에 명단에 들어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깨어짐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고백하면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죄를 감추지 않고 다시 은혜로 덮으시네요.
네, 기억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회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기억되고 우리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하나님을 기억해 드리는 것.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역사를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기억됩니다. 우리의 이름도 이 명단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단은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지막 예배였고 다윗은 자신이 이룬 나라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더 오래 기억하기 원했습니다.
네, 그게 참 다윗다운 것 같아요. 다윗은 늘 자신보다 하나님을, 자신의 이름보다 여호와의 이름을 드높였잖아요.
네, 시편 115편 1절에서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 인생의 결론이에요.
다윗의 삶을 통틀어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게 느껴져요.
네, 다윗의 인생은 끊임없는 넘어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했어도 자신에게 나아오는 사람,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 구원의 손을 펼치십니다.
네, 그래서 다윗의 유언이 결국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는군요.
네, 맞아요. 사무엘하 7장에서 주신 언약이 23장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실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죠. 다윗의 언약은 결국 메시아 언약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지막 노래는 메시아를 향한 예언의 문이기도 하네요.
네, 다윗은 자신이 부른 노래가 자신을 넘어서 예언이 될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대를 건너서 언제나 성취해 가십니다.
네, 그럼 이제 다윗의 인생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뭘 보여주신 걸까요?
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닮지 못한 수많은 죄악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무너져도, 도망쳐도 그의 방향은, 그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의 죄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무대가 됐네요.
네, 죄가 은혜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가 죄를 덮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노래가 됩니다.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완벽함이 아니라 정직함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만 상대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결국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남긴 건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기억할 만한 정직함을 가졌기 때문이네요.
네, 정확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오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그렇게 마중 식구들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오늘 향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치하시고 그의 삶을 예배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음을 이 시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썼다고 느꼈던 모든 순간에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건강과 일상의 실망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하심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합니다. 우리 마음을 받아주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마중 식구들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과 절망과 깨어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눈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현진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하셔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 오늘이 2026년 첫 방송인데 올해는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 해 동안의 각오나 목표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운 자매는 한 해 동안 또 세워놓은 계획이 있나요?
네, 저는 2026년에는 성경 한 권을 읽고 싶은 목표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방향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목표가 생겼고요. 또 저의 삶에서 제가 일하는 거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자격증들을 이제 또 취득하는 거가 목표로 생겼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진양자매는 어때요?
네, 저도 새해가 밝고 나서 이것저것 계획도 세워봤는데요. 막상 한 주를 보내다 보니 제 믿음이 너무 작아 보이고 제 한계만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제 상식과 경험 안에 갇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매달리면서 한계를 넘는 믿음을 배우고 싶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2026년에는 두 자매가 꿈꾸고 계획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자, 제가 어떤 장면을 말하고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목사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베다니로 가시려고 했는데 베다니는 얼마 전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위험에 빠질 수 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길을 향해 가겠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러한 발걸음을 통해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하셨던 말씀을 증명해 내셨다는 말씀이 와닿았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던 것도 은혜롭게 다가왔었습니다.
네, 두 분 다 지난주 말씀을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어요. 두 자매님 말처럼 제자들은 우리가 죽을 뻔한 그곳을 왜 다시 가냐라고 하면서 심지어 도마는 예수님을 비꼬듯이 말하기까지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기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자 이렇게 나사로를 향해 가는 길이 결국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도 했었습니다.
말씀들을 깊게 들여다보니 곳곳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깊게 배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주 표현이 좋네요. 사랑이 깊게 배어있다. 자, 오늘도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 안에 배어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맡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동네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묻힌 뒤였어요. 자, 그렇게 무덤에 묻히고 며칠이 지났다라고 하고 있죠?
나흘이 지났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여기에서 이게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아시겠나요?
이것도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다가 깨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죽은 후 사흘이 지나고 나서야 장례를 진행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네, 정확해요.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사흘이 지나야 영혼이 육체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러한 당시의 통념을 생각했을 때 여기 17절 말씀에서 나흘이 지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뭘까요?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는 걸 말하기 위해 사용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누가 보더라도 나사로가 스스로 깨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 나흘이라는 시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난주 말씀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이동하지 않으셨잖아요. 이걸 위해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던 건가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적당히 죽은 게 아니라 혹시나라고 하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신 후 베다니로 오셨던 거예요.
모든 걸 철저하게 생각하고 움직이셨던 거군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세밀하고 철저하게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마을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러 간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왔다라고 하고 있나요?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본래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남매는 예수님과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들르실 때면 이들이 예수님의 거처를 마련하고 섬겨왔어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섬기며 헌신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수고를 마다하고 예수님을 섬겼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분명 이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지만 자기 상식 안에서만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상식 안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상식 안에서 믿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는데 자, 이어서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어지는 마르다의 대답을 보면 마르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보이지 않나요?
네,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줄 안다고 하는 걸로 봐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렇죠. 마르다는 마지막 때에 모든 영혼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훌륭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는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거든요.
대부분의 유대인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 계층은 크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에세네파의 계열로 나눠지는데 이 중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민중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자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을 일반 백성들에게도 가르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그렇다면 마르다가 고백했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일반적인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던 건가요?
네, 맞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상식 안에서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 안에서만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고 하셨던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식 안에 머물러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마르다를 새로운 믿음을 소유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부활은 사람들의 상식 속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사건이 아닌 실제 존재하는 사건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밝히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도 죽음도 생명도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당시 유대인의 상식 안에 머물러 있던 마르다에게 더 큰 믿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으로 들렸을 것 같아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까지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그랬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부활과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밝히시고 난 후에 마르다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의 상식을 넘어 이러한 믿음까지 나올 수 있겠니? 자,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오빠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겨있는 중에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더 큰 믿음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마르다에게 새로운 믿음, 더 큰 믿음으로 나올 걸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상식 안에 갇힌 믿음을 붙잡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믿음을 향한 부르심을 받은 마르다는 즉시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옵니다.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서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다는 말을 듣고 즉시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 앞에 나온 마리아는 예수님께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도대체 어디 계셨던 겁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도 마리아가 분명 예수님을 향한 원망 섞인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안에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만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말 자체가 아무리 중한 병이라도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나사로를 낫게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걸 믿었다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이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 있더라도 분명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당시 사람 중에는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도 많았으니까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믿음으로 보여요.
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에도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이 또한 그저 지금까지 예수님을 경험해서 알게 된 그 한계에 갇힌 믿음이었거든요.
경험에서 알게 된 한계에 갇힌 믿음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도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능력이 많으시는 분 정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과 생명의 주관자 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기 경험에 비추어 예수님께서는 이 정도는 병을 고치는 정도까지는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 이상의 위대한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경험 안에 갇혀있는 믿음인 거예요.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사람이 봤을 때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들에게도 한계가 있었던 거군요.
네, 맞아요. 이렇게 자기만의 한계에 갇혀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는 자기 믿음보다 더 커 보이는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그렇게 한계에 갇혀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말했던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찾아온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죽음 앞에서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부활과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 앞에 잠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비통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셨으며 더 나아가서 자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덩달아 슬프셔서 그러셨던 걸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으신데 나사로가 죽었다고 오신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때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
제 생각에는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떤 의미로 그렇게 생각을 했나요?
네, 방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자기만의 한계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자기 믿음보다 큰 문제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은 부활과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죽음 앞에 좌절하고 있는 거고요. 눈앞에 해결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 좌절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시며 비통해 여기시는 마음으로 눈물을 보이신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진양자매가 정확하게 이야기해줬어요. 세은자매 말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이건 마치 눈앞에 우물물이 있는데도 우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옆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처럼 부활과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며 좌절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유대인들 그 너머로 죽음 앞에서 좌절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온 인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고 계셨던 거예요.
우물이 앞에 있는데도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이 말을 들으니 좀 더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렇게 눈물을 보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믿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에 찾아가셔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처럼 땅을 파고 거기에 시신을 땅속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위 동굴이나 또 인위적으로 동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또 들짐승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큰 바위로 입구를 막아두는 식으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옮기라고 하셨던 거네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류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처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만나셨을 때 상식의 그 한계 안에 갇혀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부활과 생명의 주권자 되심을 밝히시고 이걸 네가 믿을 수 있겠냐라고 마르다에게 물으셨을 때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했었죠?
마르다가 믿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기도 했고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정작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시자 마르다는 앞장서서 예수님을 말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마르다가 정말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걸까요? 믿지 않았다는 걸까요?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마르다는 믿는다고 했지만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마르다의 모습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니지만 정작 결정적일 때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믿지 못하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일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덤 앞에서 다시 믿음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마르다를 뒤로하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들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4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걸 내가 알지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무리를 위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결국 예수님께서 분명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지만 누가 들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신다는 의미 같아요.
네, 맞아요. 자, 그리고 방금 했던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 것 같나요?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상식 안에 갇혀있는 믿음, 그리고 경험 안에 갇혀있는 믿음. 이러한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었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기도가 답이네요.
네, 맞아요. 자, 그렇게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께서 열린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니 죽어있던 나사로가 배로 묶여있는 채로 밖으로 나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본인이 부활과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나타내셨고 자, 이렇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말 그대로 놀라서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네, 그렇죠. 아마도 뒤집어진과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시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게 된 거예요. 자, 믿음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건 이제 이들은 죽음 앞에서조차 좌절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셨던 거군요. 죽음 앞에서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네, 맞아요. 자, 그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자, 우리가 이러한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기꺼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저에게도 더 큰 믿음을 달라고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감으로써 더 큰 믿음을 소유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또 북조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주어진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 주님.